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아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르대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가 나중에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왜 그거를 물어보는지를 알고 그것이 성경에 잘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참 우리의 그 마음을 비춤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질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에 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문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그것에 골똘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왜 얘가 나왔나,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율법사에게 네가 나를 시험하려고 그랬지, 네가 너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지, 그렇게 지적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 발뺌을 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은혜예요. 죄를 죄로 비춤 받고 그리고 그걸 죄로 고백한다는 것은 참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비춤 받는 자체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쉽고, 왜냐하면 내 가 원하는 거 주세요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그 지금 배경이 어떤 건지,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아시는 그대로 나를 비춰주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가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은 그럼 이래라고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많은 거예요. 구구절절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이 우리는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 내가 왜 그렇게 되었고 뭐 하다못해 뭐 우리 인성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수준이 정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탓을 돌리더라도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옳아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들의 그 기도 생활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에게 다 일러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알아주고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도록 이제 졸라대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불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닌지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선한 것인지 그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하고 영생으로 살리려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하시고자 하고, 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언제든지 제해 주시고자,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언제든지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믿느냐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느냐입니다. 내가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그 사람이 믿지 않고 그 사람이 딱 마음이 빼까닥 해가지고서요. 의심하고 들면 이게 교통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마음의 일치, 사랑으로 오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가는 그러한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소위 말하면 큰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그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다 압니다. 이 율법학자가 그 대답했듯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거가 너가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냐 하면은 우리도 이거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듣고자 하느냐 하는 그건 다른 거예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설교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에 좋고 나쁘고 은혜 받고 안 했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물론 설교 내용 자체가 복음이 아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목사님 돼서 얼마 안된 사람도 있고요. 익숙한 사람도 있고 또 목소리 그톤 말하는 거 여러 가지 다 다르지요. 이거는 연예인들의 어떠한 그 카리스마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줘요. 내가 지금 팔짱 끼고 저 목사님의 말씀을 잘하니 못하니 또 은혜니 아니니 하는 거를 내가 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오히려 비춘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죄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를 오히려 비춘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의 그 듣기 좋은 거, 나의 그 육성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들으려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꼭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인 것 같지만 또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들춰내는 그러한 칼날 같은 빛의 말씀이셨어요. 생명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찔림이 되었고 그 말씀은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다 들춰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쫓아간 거예요.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물질이나 이 땅의 것으로 부여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어디 한번 해보나 그 소문대로 굉장한 사람인가 한번 보자. 아니면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그러한 여러 가지 호기심과 아니면은 또 비판하려고 어떻게 꼬투리 잡으려고 아니면은 떡이라도 얻고 나의 원하는 거뭐나병 고쳐 주세요. 정말 떡 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영광받을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매일 나누다 보면은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다, 말씀이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그러한 소리 듣는 것이 사실은 제일 부담이 되고 제일 스트레스가 돼요. 정말 순종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나 판정은 듣는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순종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낮추시면 낮아질 것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질 건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높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뭐를 해서 높아지려고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 말씀이 젖 같은 것이라 젖 먹이 아이가 젖을 먹으면 자라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젖을 먹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젖을 하나님으로부터 먹는 것이요. 나는 통로밖에 되지 않아요. 엄마는 아기를 보듬고서 젖을 자기 몸에서 내주지만은 그러나 그 젖을 허락하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엄마가 뭐 자기가 공장을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게 아니라 그 아기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젖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엄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통로를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매길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자라고 치유되고 튼튼해지고 뭐가 달라지면 그것으로 기뻐하지 절대로 그 이상의 영광, 그 이상의 그 어떠한 유익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취하지 아니하리라고 아주 그건 이렇게 내려놨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유혹도 되고 좌절도 되고 굉장한 시기 경쟁 비교 속에 들어가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사탄의 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귀 있는 자 들으라예요.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하고 구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지금도 예수님이 그냥 우리 비슷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한 거고 우리가 예수님 친구 삼는 건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린 존재도 없고 예수님 떠나서는 삶의 의미도 없고 예수님 떠나서는 우린 살 길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내 자리를 갖고 내 기쁨을 갖고 내 살 길을 갖고 그것에 더 충만하게 그것에 더 무엇인가를 더 부여하게 보태고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도와주소서는 나를 건져주소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 건져주심의 일하고 우리가 건져달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세상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져달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건져달라는 것뿐이에요. 나는 이 자리가 싫습니다 하는 것뿐이에요. 죽음의 골짜기도 눈물의 골짜기도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심은 그곳에서 푸른 초장, 그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임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안일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어느 그런 곳에 가서 딴 사람은 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세상에 보내는 것은 한 마리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그 세상에 그 이리떼 속에 계시다예요. 이리떼 속에 한 마리 양이 잡아먹히느냐? 아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리떼 속에 있는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으로 끌어내는 일을 하지요. 이리같이 보이던 사람이 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보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굉장히 스타처럼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인 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시기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섰었지요. 저 시골 나사렛 청년 아무것도 아닌 저 젊은 청년이 왜 저렇게 인기가 있고 왜 저렇게 여러가지 그 기적기사를 행하며 사람들이 쫓아다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군중 중에는 그 제사장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그러한 그 무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걸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항상 시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고 저가 뭐 하나 하고 정말 꼬투리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율법학자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그 구원의 대상에서 버리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대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온 세계 전 인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거기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담을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 중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은 구원이에요. 용서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말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는 물론 로마 병정도 자기를 못 박은 로마 병정들에게도 포함된 것이지만 그 배후에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다 곧 포함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행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이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사마리아의 비유나 이 지금 그 큰 계명 둘째 계명하는 그 계명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한그 율법사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비춤받고자 합니다. 아는데, 그래서 나는 다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렇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더 깊이 그 사람 몸,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감추인 그것들을 끄집어내시고자 비유로 얘기해 주신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체는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왜 예수님께서 해주셨냐면은 자기를 옳다 하는 나는 지금 사랑하며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율법대로 다 살았습니다. 잘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렇지 않은 마음을 비추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믿음으로 사냐?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헌금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내 힘과 마음과 모든 것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힘껏 하고 있습니다. 뭐다 했다고 못해도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힘껏 합니다.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 변명하고 나 옳다 그러고 하는 그러한 말을 가진 다시 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저들보다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거는 원래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 같이 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시리아에 망했을 때 그들은 이제 정략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하고 결혼을 시켜서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같은 유대 민족이었지만은 이방인과 혼합 결혼을 하고 혼합되어 버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습관이라 그럴까?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산당에다가 성전처럼 그 저기 산에다가 산당을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자기 식으로 믿는 그러한 것, 자기 식으로 경배하고 자기 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힘껏 다 했다는 내식의 그 드림, 내식의 그 헌신과 그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마음은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방식이 다르면 하나님 어떻겠어요?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걸안 기뻐한다고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언행, 우리의 생각과 마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함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심 자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나의 그 육신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 안에서 할 것이요 내가 이루리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으라요. 약하면 약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요. 상황이 나쁘면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리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몸을 갖고 불평을 하고 그 몸을 갖고 악을 행하고 그 몸을 갖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건강과 그 가진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다리가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 매스컴이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그 아이의 다리를 수술해 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그것을 해 줬어요. 그 화제가 온통 그 지역에 다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십몇 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정말 기도하며 뭐 하며 고쳐줬던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근데 그 아이가 감옥에 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 그냥 아팠었으면 감옥에는 안 갔을 텐데. 다리가 그냥, 불편했으면. 우리는 그 아이가 이 땅을 걷는 다리는 해줬지만 그 아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은 가르쳐 주지 못했다. 그 길을 주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는 마음 자체가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제가 지체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이렇고 이게 뭐 문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거는 이 순간에도 기뻐할 것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신 건데 그것도 정말 기쁨이라는 것, 정말 감사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을 만큼 커다란 것, 그만큼 굉장한 것과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는 문제를 봄으로 인해서 그거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나보다 큰 거거든요. 나는 그 속에 퐁당 담겨져 있는 거고 늘그 속에 품어져 있는 거예요. 나보다 큰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나를 넘치다예요. 나보다 큰 감사가 있으면은 감사가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시다, 지극하시다, 헤아릴 수 없다는 단어는 쓰지만은 내 마음의 구석에 어딘가 그냥 잡혀지지도 않을 만큼의 단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실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는 실체라는 거는 실제로 반응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실체일 때는 우리는 문제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근심 걱정이고 두리번거리고 그것 갖고 머리 싸매서 슬프고 힘들고 뭐 아프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럼 예수님이 실체라면, 우리 믿음이 실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실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실체에 대한 반응도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이고, 그리고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분을 이렇게 높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어디에서 감옥에서든 사막에서든 또 궁궐에서든 산에서든 들에서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라면.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떤 때만 한다 할 수 있는 거라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 감사하라는 말 절대로 안 하십니다. 주신 것이 항상 누릴 수 있고 모든 것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옳고 하나님이 틀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대적합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런 사람 앞에 나온 거예요. 나 옳고 나 지금 다 지켜 행했어. 예수님이 나를 몰라봤지요. 지금 난 지켜 다 행한 의로운 사람인데 너는 나를 몰라봤어 같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의로움만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 슬픔을 내세우고 내가 분노하기에 정말 뭐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성냄이 합당하니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다 내가 옳다예요. 내 말이 옳다예요. 내 감정에 지금 표현하는 것이 옳다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업세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게 내 행위가 온전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도 격려도 지금의 그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비춤도 모든 것 다 거절하는 그 마음. 근데 우리 그런 마음 참 많지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너희들이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 목을 곧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대립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고개 숙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려 하지 않고 맞서려고 하는 마음.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혼합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혼혈아를 그 손가락질하고 그 아이들을 경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경멸한 대상들이에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나는 순종이고 너는 잡종이 되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요, 또 모세도 이방 여자를 했지요, 결혼했지요. 이스라엘의 가계를 쭉 봐도 이스라엘의 가계라는 자체가 사실 혼합되었다면 혼합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한 자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끼리끼리를 하는 거예요. 저 우리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인데 열두 자녀인데 그 속에서도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우열을 그 비교 경쟁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끼리, 교단끼리 지금 주안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씀대로 산 거냐? 아닙니다. 정말 서로 물건 먹으면 망하리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고 허당한 죄를 덮습니다. 나도 탕감받은 자요. 나도 은혜를 입어 사는 자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다 부인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써졌는데 그것은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수정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훈련받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의가 다 부서지는 게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 그대로의 비춤을 받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것을 너상 비춤 받는 것이 사실 말씀입니다. 어떠한 지금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랬는데 거기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그냥 내팽겨 쳐진 그러한 동족. 그러한 사람을 놓고 지금 그냥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세움을 받아서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과 그런 것들을, 그 용서받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뽑아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갑니다. 레위 지파도 그 열두 지파 중에서 특별히 뽑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냥 그들의 사역을 삼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됐어요. 그 중에서 또 제사장들이 뽑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전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됐다면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처럼 선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섬기도록. 근데 그거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 모든 인류,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한 거지요. 그들을 위한 중보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자, 그 전하고자 우리를 이 땅에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삶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세워졌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고 모든 백성들의 그 벌은 저기 십일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성전에서 섬기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일은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성전 밖에 지금 이거 어디에 여리고성 가는 데지요. 성전 밖에.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자기 직무는 잘하고 있는데 자기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시장을 가다가 어떠한 저기 우리 동네에서 뭐 이런 식에서 그러할 때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어떡하느냐. 그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 그들은 믿는 자도 아니고. 아니, 그들은 보니까 이방 사람이야. 아니, 그들은 내가 지금 바쁘고 나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일 하러 가기에 바빠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지금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자기에게 있었고 그보다 더 다른 일이 있었고 그 사람 돌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지나간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에 있어서는 조그만 일이었고 불필요한 일이었고 무관심한 일이었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싸움에는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미친 개 귀를 잡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싸움에 간섭하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는 마음, 내가 급할 때 아니면 내가 이거 나 아니래도 돼. 제가 이제 체력이 없고 힘이 드니까 어떤 때 제가 그 하는 일이 저 앞지락이 넓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들 걱정하십니다. 너가 아니래도 돼. 어떤 영혼이 어렵거나 힘들 때, 그거를 내가 거기까지 해야 되나. 옆에서들 많이 이렇게 막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선 거면은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건데 만약 하나님이 시키는 거면 나는 이거 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요거 하다 죽어도 괜찮은 거니까. 어려운 자를 보고, 아픈 자를 보고, 지금 고통을 당하는 자를 보고 외면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지나치려 하는 마음. 귀찮고 그거 내가 왜 해야 돼 하면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전에 일본에서 저희 아이가 오만조만하고 방은 한 칸인데 동네에 엄마가 애 여섯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그러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우연히 이제 저희 아이가 보육원 다니는데 거기에 두 아이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아침 저녁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올때좀그 애들을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아빠는 일찍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 뭐 차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데 그거 같이 못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한 살, 두 살의 여자아이가 엄마가 나갔으니까 친척 집에 맡겼는데 친척 집에서 못 키우겠다고 돌려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아이도 같이 보육원에 데리니까 내가 아침에 네 아이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낮에 보육원에서 오줌을 싸고 그러면 그 오줌 싼그 이불이랑 옷이랑을 다 오면 결국은 누가 다 챙겨야 되냐면 내가 챙겨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아이 제가 류마티스를 걸렸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기 위해서 제가 육신이 아팠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넷째 아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서 임식 중독 중에 2개월 때부터 이렇게 배가 헛배가 불러와가지고 숨이 차는데 체력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의사가 완전히 안정 취하고 하지 말으래요, 아무것도. 그래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고 여기 지금 버려진 아이들도 생명인데 내 뱃속에 있는 아이 하기 위해서 그 아이 모른 척은 내가 못 하겠다고. 내가 나서서 아이를 돌보려고 한게 아니라 그 복지사무소 어디 해서 그 아이 돌봐줄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아침에 따로 보고 저녁에 따로 보고 보육원에 낮에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그 아이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 시설에 보내래요. 근데 그 아빠가 시설에 보내는 것만은 싫어하고 애들이 흩어지는 것만은 애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뱃속 아이도 돌보고 그 아이도 돌보게 하는 그것에 대한 내가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지금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때는 그냥 주라 그러셨어요. 그거에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가 아니라 지금 굶는 사람, 아픈 사람을 손을 뻗쳐서 이렇게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빵 하나 줄수 있으면 그냥 하라 얘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헤아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지키는 게 나지 너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제가 그 아이들을 6개월 그 뱃속의 아이하고 같이 돌봤는데 그 봄이 되면서 집 가까이에 보육원이 있어서 정말 집에서 그 아이들이 엄마 없는 생활도 익숙이 됐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직접 데려가고 데리지 않아도 갈수 있게끔 됐고 저희 아이도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정말 배고픈 자에게 떡 주고 아픈 자 어려운 자에게 그냥 손을 줄수 있으면 네가 그게 옆에 지나가고 있으면 그냥 너가 만난 것이면 하라 얘기예요. 그걸 내가 사역으로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국민학교 다닌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굶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밑에 아이들 밥 먹여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 아이를 한방한 칸에서 6개월을 같이 세 끼를 먹은 거예요. 바글바글 그 보육원 같이 고아원 같이 그랬는데 분명한 거는 내 아이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내가 살아 있으면은 내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돌볼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길을 인도하셨으면 그거는 돌보는 것이 잘하고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 하나님은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때 뭐 했겠어요? 6개월 동안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쭉 해서 마음 안에 품은 정말 아이들이죠. 새끼들이죠. 미국 갔다가도 찾아가면 그 아이들을 찾아가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거든. 마음만 되면 되는 일. 우리가 가진 그 조그만 것 갖고 되는 일. 이 사람이 그 저기 짐승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태웠지요. 약과 그 기름과 포도주를 같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것 갖고 됐어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데나리온 둘을 줬는데 그거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싹이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밖에 못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나중에 내가 더 주리라. 그러나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주막 사람도 그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이상 없는 것 갖고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갖고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마음만 되면 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은 우리 안에 우리 옆에 무수히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배 빨리 가기 위해서, 나의 사역에 막 열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아픈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주셨을 때 이 일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정말 당연한 일이지 뭐 잘한 일, 훌륭한 일 아니에요. 저는 외국 생활하면서 저희 가족과 일본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족과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이웃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일본에 많이 빚을 진 자라고. 정말 말 한마디 웃는 얼굴 하나라도 저는 그 사람들한테 받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그 손길이라도 다 일본 사람 속에서 살았으니까 결국 나를 도와준 사람은 그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도움을 안 받고 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거는 무슨 돕는다라고 얘기할 만한 일 아니에요. 지금 이걸 사역으로 하려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그 길에 조금만 마음 쓰면,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조금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그리고 또 그 정말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만 내면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 고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여섯 형제가 제가 이제 8월부터 돌봐서 그 다음 해 4월까지 돌봤나? 그런데 그 여름에서부터 그 돌본 그 시간 4월까지 거기에 겨울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밖에 없었고 위험하지 않았고 와서 따뜻한 데서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엄마 없는 생활에 자기들끼리 그 익숙될 때까지 돌봐준 그게 다른 때보다 그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 고비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봄부터 다시 여름 될 때는 자기들끼리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육원에 있던 아이가 또 국민학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밑에 아이도 이제 오주 만삭이 되었고요.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불러가서 힘이 있던데 우리 아이도 내 몸도 목욕하기가 어려운데 그 아이들을 노상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빠가 단 한 번도 고맙단 말을 안 했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게 말씀이 선한 일을 할 때 주저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분명히 선한 거다 하면 그냥 그러한 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팔려서 그거만을 위주로 하려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나가다 만난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노인이 쓰러졌다 그러면 일으켜드리는 거고, 애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찾아서 파출소라도 데려다 주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식의 조그마한 얘기들이에요. 당장 위험하고 당장 힘들고 당장 지금 거기에서 어렵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내 이웃이 지금 누구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니. 그러니까 그 앞 지금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었죠.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이 이웃이 되기가 쉬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잘하고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미소 하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무뚝뚝하고 화나는 표정하고 아주 모르는 척 같은 엘리베이터 타도 길을 스쳐도 정말 한번 목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에게 스치는 너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두가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든 가계적인 배경이 어떻든 민족적인 배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또 우리가 그들의 이웃입니다. 뉴욕에 그 마피아 유명하지요. 근데 대대 3대 4대로 마피아에 들어있는 어떠한 그 이제 간부 그 사람이 그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텔레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서 당신은 어떻게 마피아가 그 폭력 조직이야 마약 조직이야 그게 정말 깽단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녀와 또 그 손자와 그 사람들을 둘 생각을 했냐. 거기에서 이렇게 빼서 소위 말하면 건전하고 사회에서 인정된 그런 데 보내지 않고 왜 대대로 그 속에 있냐고 했을 때 그 사람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봐준 건 마피아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피아는 우리에게 이웃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나쁜 집단이었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마피아 조직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웃이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로 그들을 돌봤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옆에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선교 대상이라고 뭐 전도 대상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선교하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붙여주신 이웃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같이 살도록 지금 65억이라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 65억이 다 이웃인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그들이 원수 삼을지라도 그들이 줄일 때는 먹이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시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원수 갚는 것은 죽게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돌 던지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고 선이 하나도 없고 우리 자신이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관심함으로 이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외톨이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어떠한 사람만을 섬기고 어떠한 사람만을 내가 이웃삼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갈름을 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좁히 정말 그 몸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나라 안에서 싸우고 민족 안에서 싸우는 서로 물어뜯는 그런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이웃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입었으니까 우리도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원수 됐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마땅히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병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인을 이웃삼는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지금 섬기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내 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되기 원하고요. 또한 그렇게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원수 삼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것처럼 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일에 골똘하여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상처 속에 사로잡혀 이웃 사람들의 정말 어떤 형편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눈길도 손길도 마음에 어떠한 것도 주지 못하는 정말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지파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웃들, 우리가 삶에서 스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늘 사로잡혀 하나님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